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고 이어서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섯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며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서약을 뜻합니다. 여기에 반하여 거짓 맹세 또는 헛맹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말뿐인 맹세, 즉 서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이고도 습관적인 그런 맹세이고 마음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맹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어로 맹세라는 말은 세부아로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맹세하다는 동사는 오직 니팔, 즉 수동형으로만 쓰여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맹세할 때에는 수동적이어야 한다. 즉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또는 최소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상태에서만 맹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히브리 말은 일곱을 뜻하는 어근에서 취해졌는데 이것은 아마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할 것이며 일곱이라는 숫자는 신성하고 완전함을 뜻하므로 맹세의 명사형은 이것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의견 차이에 대한 완전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헬라어로는 호르코스라고 불리어졌는데 이것은 아마도 묵다 혹은 강하다는 뜻의 어근에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맹세로서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 쉽게 풀리지 않는 증거의 띠를 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맹세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계속해서 맹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맹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진리에 대한 외적인 증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말해야 한다. 늘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는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에 대한 고백.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 심판자, 거짓의 복수자이심을 지극히 엄숙하게 인정한다.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또 심판자도 되시고 우리가 거짓을 할 때는 복수자도 되시는 것을 엄숙하게 인정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맹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양심, 곧 우리가 맹세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바라며 드리는 기원. 넷째는 저주, 이를 통하여 맹세한 자는 그가 거짓 맹세를 하였다면 하나님의 형벌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의 복수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분명히 맹세는 경솔히 해서는 안 되며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만 맹세해야 하며 아주 엄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아더핑크가 맹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다소 긴 문장이라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맹세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 맹세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엄숙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맹세에 대하여 잘못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시면서 맹세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맹세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맹세에 대한 계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였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또한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 제7계명 그리고 이혼에 대한 계명 다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본문 33절에 와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세에 대한 계명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는 그런 계명이 나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 어디에 이와 같은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계명은 즉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맹세에 대한 여러 계명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맹세에 관계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맹세를 했으면은 반드시 다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계명의 제3계명은 맹세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계명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맹세는 바로 이 제3계명을 깨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3계명도 맹세와 관계된 그런 계명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맹세와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그렇게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볼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바로 이 맹세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맹세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서 가르쳤는가? 제6계명 살인치 말라는 제7계명 간음치 말라와 똑같이 두 계명은 그저 외적인 행동 차원에서 해석해서 가르쳤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부분을 다 배제하고 행동으로만 그 행동을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율법을 지킨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가르쳤고요. 이혼에 대해서는 그저 이혼 증서만 잘 써주면은 이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기 맹세에 대한 이 계명은 율법 교사들이 과연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맹세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피조물들을 맹세의 대상으로 삼아서 맹세하게 되면은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구속력을 지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최고 등급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 등급의 맹세는 구속력, 즉 매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저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열등한 등급의 맹세로서 그것은 구속력이 없고 매이지 않는 것이고 막 그러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것은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늘로 맹세하는 것, 땅으로 맹세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 머리로 맹세하는 것이 나오고 있지요. 이것들은 다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나누어 놓고서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맹세라면은 그런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대단히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을 아주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맞게 그렇게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들에 대한 또 다른 예들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여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 넣어져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문제될 거 없다.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헌금 내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내지만은 그저 그냥 성전 그 자체로 맹세하면 그거 뭐 지키지 않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이렇게 또 나누었죠. 어떤 것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또 이렇게 물질과 관계된 거, 예물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지키라. 이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 일관성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한 것입니다. 어쩐지 여기에 보면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 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거, 제단으로 맹세하는 거, 뭐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구속력이 없는 그런 맹세 드린 거죠. 율법교사들은 매이지 않는 맹세를 이처럼 창안에 내어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어떤 맹세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한 가지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맹세이고요. 그것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요, 그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하늘로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늘로 맹세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또 땅으로 맹세하는 것도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또 예루살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맹세해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 즉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밖에 없지 다른 어떤 이름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이 거짓된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맹세는 어겨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맹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게 되니까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난 부작용은요, 맹세를 남용하고 남발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남용하고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맹세를 덧붙여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맹세컨대 그냥 전 잘 모르겠습니다. 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맹세컨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앞에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맹세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맹세의 남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달리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및 저희의 선구자들의 생각은 주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돼. 주의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한 맹세는 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자연히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는 맹서들이 자꾸만 늘어가기 시작하였고 마태복음 23장 16, 18절에 의하면 심지어 성전으로 그리고 제단으로 하는 맹세까지 나타나게 이르렀다. 사람이 상대에게 어떤 감명을 주기 위해서 허풍에 지나지 않는 맹세와 수많은 약속들을 남발할 수가 있었다. 그가 한 확언이 하나의 거짓말이었거나 그가 한 약속이 전혀 지켜질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가 주께 맹세하지 아니한 이상 그것은 그리 나쁠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유대 백성들은 주께만 맹세하지 않으면 뭐 맹세를 남발하고 지키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맹세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예 맹세 자체를 금지시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안해낸 그러한 식의 헛맹세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금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이름을 걸고 하는 헛맹세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걸고 하는 맹세, 땅을 걸고 하는 맹세, 뭐 성전을 걸고 하는 맹세 이런 등등 일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바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것이 맹세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면 뒤에 이 부연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맹세는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 한마디로 족한 것이죠. 그런데 뒤에 부연 설명을 보면은요,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이 맹세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헛맹세들을 금지시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고안해낸 그런 헛맹세들을 금지시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 곳에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음같이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도 맹세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면 이때의 맹세가 나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온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기 맹세하옵나니라고 이때가 말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15장 14절에 보면 무리들이 함께 맹세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맹세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이거 맹세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약속하는 거 이거 맹세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맹세로서 그렇게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는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구절 있잖아요. 맹세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맹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가 지금까지 열과에 말씀드린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금지시키신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셨다라면은 이와 같은 구절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남용되어지고 있던 그런 헌맹세들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매추풀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과 10장 20절의 말씀을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하였고 10장 2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추풀이 하는 말은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과연 반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율법들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정죄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2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그의 종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 나오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을 위한 유용한 수단들을 파괴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라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매추풀이 이제 계속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반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도입된 그 세대의 부패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세대의 부패함. 잘못된 성경 해석을 예수님께서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헌맹세를 예수님께서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걸고 사는 맹세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뭐 그런 것들을 걸고 사는 맹세는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맹세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맹세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맹세하였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맹세를 하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맹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말로만 하는 그런 헌맹세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대단히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세가 무엇인지를 그 진정한 뜻을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지나치는 것, 지나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맹세를 덧붙여서 뭐 하는 이런 말들은 다 악으로조차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예,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을 때 하나님께 맹세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요. 그 외에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사소한 일들이 있으면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 아니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늘로 맹세컨대 제가 그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맹세컨대 하면서 아주 강조하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맹세를 자주 남발하는 사람은 상당히 신뢰하기 힘들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이 이상으로 맹세, 사소한 일들에 맹세를 붙여서 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거 헌명세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맹세 같은 것을 사소한 일에 덧붙여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죄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에 맹세를 붙여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맹세고요. 그것은 형식적이고도 습관적인 그런 맹세고 그것은 맹세를 남용하는 것이고 맹세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으로 조차하는 그런 맹세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저 그렇다 또는 아닙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맹세를 남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맹세하면서 아주 힘줘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부정직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강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파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맹세를 남발하면서 자기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에 그 말한 것을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그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고 그게 바로 악으로 쫓아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피조물의 이름을 굴하는 모든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어떤 형태로 하든지 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맹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그저 옳다, 아니다. 이 정도 단순한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은요. 말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단순하게 말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맹세를 덧붙여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는데 힘을 더 많이 주어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단순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헨드릭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 속에서 진리가 강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 아예 맹세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예, 여기 보십시오. 이웃과의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 아예 맹세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맹세하는 대신에 아주 성실하고 철두철미하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말이 인정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하건 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옳다 혹은 그렇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부인하고 싶을 때는 단순히 아니라고 해야 한다. 무릇 이보다 더 진한 것은 악으로 쫓아난 것이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맹세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대신에 아주 성실하고 철두철미하게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헛맹세를 남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주 성실하고 철두철미하게 신뢰받는 정직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여 가르침으로 유대 백성들이 맹세를 남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정직하여 일상생활에서 예 아니오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